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매우 간단한 사건이고 짧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8장부터 예수님의 행하심, 기적을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몇 개의 소달락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세 번째 소달락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세 번에 걸친 예수님의 기적이 나오죠. 세 번째 소달락 안에 보면 처음에는 한 관리가 자신의 죽은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딸을 살려주십사 했고 또 두 번째는 두 맹인이 주님을 찾아 나와서 믿음을 고백하고 눈을 뜨게 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언제든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계속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리고 그런 계속적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오늘 세 번째 기적이 나오는데 이 세 번째 기적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귀신 들린 사람 문제를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게 앞에 나왔던 사건과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고 다른 양상들이 있어서 조금만 생각해보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32절을 보면 상황이 나오는데요. 처음 출발점은 그들이 나갈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세 번째 소달락을 보시면 다 배경이 길바닥입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 찾아와서도 예수님 모시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죠. 한 장소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옮겨간다고요. 또 두 번째 장면도 보면 두 맹인이었죠. 그들도 길바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길바닥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여서 그들이 나갈 때 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딘지는 모르지만 집안에 계시다가 어떤 건물 안에 있다가 이제 길거리로 나오신 거죠. 길바닥에 나왔을 때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또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문제를 들고 나왔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잘 보시면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온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 갖고 온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지금 보면 정확하게 기록해놨죠. 귀신이 들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말을 못하는 사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거나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된 것이 항상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된 건 아니죠. 다른 사고가 있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장애를 갖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말을 못하는 사람인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죠.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말을 배우지 못해서 말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거니까 듣기는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이제 이런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이 32절에서 이 문제 갖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이 장면이 사실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또 우리가 여기서 메시지를 찾아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당사자 입장에서 보자고요. 귀신 들리고 말 못하는 이 사람,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예수님을 찾아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겠습니까? 또 앞부분에 보면 맹인들이 나왔었죠. 맹인들은 불행하게 보지 못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역으로 이야기하면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되니까 참 귀한 것인데 여기 나오는 이분은 말을 못하죠. 아까 설명한 대로 듣지도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을 못하니까 들어야 뭐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듣지 못하는 그래서 눈은 뜨고 있지만 봐봤자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다가 듣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니 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왔을까? 어렵습니다. 나와서 예수님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는가?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건 아니에요. 당사자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주변 사람들이 데리고 오기에는 어땠을까? 주변 사람들이 데리고 오기에는 어땠을까? 편안했을까요? 그냥 말 잘 듣는 순한 강아지 같아서 그냥 목줄 끼우지 않고 앞에 가기만 해도 쫄랑쫄랑 잘 따라오고, 이 사람이 아, 나는 당신들 따라서 예수님한테 갈렙니다 이러고 따라왔을까요? 참 그러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귀신 들린 사람을 생각해 보면 포악했을 것이고, 그리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듣지 못하거나 또 말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종종 화를 내거나 이렇게 분노하거나 하면 보통 사람이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고 어찌 보면 이렇게 힘도 세고 그런지,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끌고 오기는 어려운 거예요. 데리고 오기는 어려운 거예요. 좋은 말로 해서 갑시다, 그래서 순순히 따라왔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어떻게든 억지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건데,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냥 데리고 왔다고 돼 있지만 현실만 놓고 보면 억지로 완력을 사용해서 끌고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미쳤다고 예수님 오겠습니까? 오면 귀신 쫓겨날 테니, 그러니 귀신이 발광을 하겠죠. 발악을 하고 막 이렇게 할 테니까 억지로 완력을 써서라도 막 끌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오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귀신 들린 말 못하는 사람은 앞에 나왔던 귀신 들린 경우들과 조금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앞부분에 보면 다른 복음서 말고 마태복음만 놓고 봤을 때 마태복음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문제를 해결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경우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한 너댓 번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경우는 뭐냐면 예수님이 개별적인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다, 이런 사건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특별한 한 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게 뭉뚱그려서 그냥 귀신 들린 사람, 병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기록입니다. 지금은 그거에 비하면 그런 사건이 아니죠. 특정한 한 사람, 요 문제가 중심인 거예요. 귀신 들리고 말 못하는, 이게 중심인 한 개인의 문제를 지금 가지고 찾아 나왔다라는 것이고, 앞에 나왔던 경우들을 보면 예수님이 집에 계실 때다 찾아 나옵니다. 예수님이 집에 계셔서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고 그 안으로 일단 데리고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집에 계신 예수님께 정해져 있는 장소로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오거나 문제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집에 계신 게 아니라 밖으로 나왔어요. 그냥 길바닥이에요. 길바닥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 활개치기 참 좋은 장소입니다. 예수님 앞에 끌고 나가기 어려운 그런 곳인 거예요. 여기로 이제 터져 있는 공간으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이죠. 또 다른 본문들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시는 경우를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귀신의 문제를 해결하시거나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을 데리고 오죠. 무엇보다도 앞부분에 보면 가다라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셔서 돼지떼가 몰살 당하게 하시는데, 그때 보면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제어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쇠사슬로 묶어놔도 다 끊고 뛰어다녀서 어떻게 제어할 방법이 없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지금 가지고 찾아 나온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 경우가 아닌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해결하신 방식이 나오는데,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앞부분과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더 오랫동안 계속해서 믿음 가질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 안 나옵니다. 그냥 곧장 해결을 해주십니다. 아마 그냥 즉각 귀신이 쫓겨난 것 같고, 또말 못하던 사람이 즉각 말을 하게 된것 같아요. 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뭔가 믿음을 고백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지도 않아요.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지도 않아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말을 할 만한 그런 입장도 못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냥 은혜를 베푸셔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뒤에 보면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무리는 놀랍게 여기는 반응을 했고요.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바리새인들은 아예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정죄를 합니다. 이것도 참 묘한 일이죠.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 들렸다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 무리가 보였던 반응과 바리새인들이 보였던 반응은 대조적입니다. 무리는 그래도 예수님이 기적 행하신 것을 인정하고 놀랍게 여겼고, 바리새인들은 도리어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했으니까 정반대의 반응을 보인 겁니다. 다만 이 두 가지 모두 믿음을 가졌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닌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를 받으면 누구나 다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도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셔도 저건 헛소리라고 그렇게 폄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대우를 받으셨으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잘해줬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얼마나 그 사람한테 잘해줬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고마워할까요? 그런 기대는 애시당초 안 갖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대우를 받으셨으니까 그냥 은혜를 베풀면 베푸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지, 다 속속들이 인정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속상해서 살 방법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점을 한두 가지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목회자로서 개인적으로 참 고민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왜 그러냐면 이 본문이 담고 있는 제일 중요한 핵심 메시지,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 당사자는 예수님을 만날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문제를 고쳐달라고 간구하지 않아요. 당사자는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3자들이 끌고 오잖아요. 제3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현실 속에서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저 사람이 은혜를 받거나 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교회 나올 생각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요즘도 가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별히 중학생을 키우는 부모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요. 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엄마 아빠가 가자고 하니까 억지로 따라 나왔을 뿐이지 난 예수님을 안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데 내가 교회를 왜 나가야 되는가? 그럼 부모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존중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후드려 패서라도 끌고 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제 신문기사를 보니까 요즘 집집마다 싸움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소비 쿠폰을 줬는데 중학생 아이들이 내 몫은 나에게 달라. 그러니까 지금 원래 아버지가 아버지 카드로 다 받았잖아요. 아버지 카드로 중학생 고등학생 입걸 다 받아서 이제 아버지가 쓰는데 중학생 애들 고등학생 애들이 내 몫으로 나온 거니까 내 몫은 나에게 달라. 부모는 너 학원비 했을 거다. 너 먹는 거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애들은 다 필요 없다. 내 몫은 나에게 달라. 그래서 이제 갈등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중을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갖고 와서 그냥 쓰고 말아야 됩니까? 이게 갈등이에요. 고민이에요. 원래 말씀드린 대로 돌아오면 애들이 이야기해요. 중학교 2학년짜리, 중학교 3학년짜리가 나는 예수님 안 믿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느냐. 나는 빼놓고 가라. 나를 존중해달라.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왜 내가 교회를 굳이 가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부모가 와서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지로 끌고 오면 애가 마음에 반감이 생겨서 더 교회를 안 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애가 마음에 상처가 생기지 않을까요? 억지로 끌고 와야 됩니까? 아니면 놔둬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럼 저는 맨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끌고 와라. 강제적으로 끌고 와라. 근데 현실을 인정하자. 강제적으로 끌고 온다고 걔가 끌려오냐? 못 끌고 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끌고 와도 중3짜리는 못 끌고 옵니다. 안 가겠다고 하는 놈을 어떻게 끌고 와요? 대신 강제해라. 가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해라. 이거는 네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고 교회 나와야 된다고 계속 강제해라. 애가 오지 않아도 마음에 계속 부담을 갖게 해라. 그것 때문에 부담을 느끼거나 반감 생기는 건 할 수 없다. 근데 그냥 네가 원하면 안 와도 돼. 이렇게 하면 이제부터 모든 것을 다 놔줘야 된다. 조금 있으면 학원 안 간다고 할 거고, 조금 있으면 학교 안 간다고 할 거고, 조금 있으면 지 멋대로 살겠다고 할 거다. 지금부터 걔가 내가 끌고 오려고 한다고 해서 사실은 끌려오질 않아요. 다 큰 놈을 어떻게 끌고 옵니까? 멱살 붙잡고 끌고 올 수 있으면 끌고라도 오지만 멱살 붙잡고 끌고 오면 탁 그냥 뿌리치고 말 텐데, 그래도 무엇이 옳은 길인지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줘야 된다. 가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당사자는 믿음이 없어요. 당사자는 그 문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해결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사실 이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님께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지만 두 번째 또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이 사람을 데리고 오려면 끌고 오는 것밖에 없는데 묶어서라도 끌고 와야 되는데 옛날엔 그렇게 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자, 그럼 귀신 들린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것 말고는 해결할 방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자녀와 관련된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건드릴 수도 없는 문제들도 있는 거예요. 앞에 나온 사건 똑같잖아요. 한 관리 같은 경우에 딸이 죽었어요.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 못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두 맹인 같은 경우에 맹인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 못한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들렸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 갖고 나오는 것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끌고 나오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그거라도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께 끌고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어떻게? 그냥 평생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하지 않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너는 그냥 그대로 당하고 살아라 귀신 들린 채로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 말고는 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고민하는 게 이거죠. 끌고 나오자니 끌고 나올 힘이 없고 끌고 나오지 않자니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세 번째 내용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네 힘으로 조금이라도 개선시킬 방법이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 주님 앞에 억지로라도 힘들게라도 끌고 나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문제를 개선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만져 주십시오. 해야만 그래야만 해결이 되지 딴 방법으로는 해결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던 말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좋지 않은 내용이지만 남편이 바람을 핍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 못합니다. 마음이 떠나는데 어떻게 마음을 잡아옵니까? 몸이 떠난 건 잡아와도 끌고 와도 마음이 떠난 거는 그 마음을 갖고 올 방법이 없습니다. 남편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바람피고 있는 사람에게 문제 일으키는 사람에게 아무리 선하게 해줘도 안 알아줄 겁니다. 선하게 해주는 것도 다 꼴보기 싫거든요. 그냥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은혜 받는 사람이 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당사자가 그렇게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럴 마음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억지로라도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교회에 나오고 말씀 듣고 어떻게든 회개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좀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갖게 해주십시오.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만날 때 내가 어떻게 가서 끌고 올 수도 없는 그런 힘들고 참 고단한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오직 주님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또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에서 모쪼록 이런 종류의 문제는 안 만났으면 좋겠고 혹 만나게 되면 이런 것들로 인하여 도리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들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귀신 들린 그런 가족들이 생기거나 이와 같은 문제들이나 어려움들은 우리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그러나 사람마다 우리가 각각 인생을 살아가며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드러낼 수도 없고 또 만질 수도 없고 끌고 올 수도 없어 보이는 그러나 참으로 내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억지로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끌어오게 하시고 주님께서 어찌 은혜를 베푸시는지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예비하셨는지 소망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들이 각각의 문제들과 또 해결받기 원하는 상황들 주님 앞에 펼쳐놓을 때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모든 문제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